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 지혜는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지혜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무엇을 항상 피해야 되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또 무엇에 대해서는 한사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고 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혜의 자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야 신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무장하는 길이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배와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에 자기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방패를 드는 사람들은 그 유혹이 닥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고 무장된 경건을 통해서 그 유혹을 퇴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말씀과 멀어져 있다, 기도가 잠들어 있다, 유혹의 고스란히 나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언제나 유혹 앞으로 다가가게 되고 사탄의 덫에 걸려들기 마련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됐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자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그리고 이제 아들들아 너희는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내 입의 말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그녀에게로부터 멀리하라. 그리고 너는 그녀의 집의 문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세 끼의 식사를 꼬박꼬박 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5장 1절에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지혜, 내 명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7절에 다시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나를 듣고 내 입의 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들으라. 이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는 그냥 귀로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듣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라, 들으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교훈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 교훈을 이것을 지켜서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교훈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경고와 주의를 담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러한 무거운 의미로 그것을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됐던 겁니다. 강력한 경고와 주의를 기울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경청해라. 예?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다가 새겨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버리지 말고라는 의미는 돌아서지 말고 혹은 떠나지 말고 이런 뜻인데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지속적으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흘러가 버리지 않게 그것을 붙들고 보존하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먼저는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부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마음 안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듣고, 여기서 그냥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유혹은 또 우리에게 유혹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늘 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결국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탈해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즉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는 일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를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 졸다가 가시든지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일단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 진리의 깨달음을 귀로 신중하게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고 세상의 가치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을 부러워하게 돼요. 영적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정말 깊이 있는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선호하고 사모하게 되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건 진부하고 재미없고 무관심하게 여겨지면서 반짝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빠르게 침노하고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다 소멸됐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바른 믿음 안에서 진리를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네?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늘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기도를 늘 변함없이 드리는 사람이, 저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붙드심 밖에 있는 자들이 결국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혼전 순결을 어겨버리고 아무나 자기 침상에 들이고 음란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오고. 뭔가가 무너져 있는 건데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음행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행은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봐도 나는 돌처럼 여겨. 안 넘어갈 자신 있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음행의 요소들을 여러분의 컴퓨터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십시오. 모든 음행을, 음란을 유발하는 장소나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만약에 그대의 벗이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이다. 수시로 남자가 바뀌고 여자가 바뀌고 그렇게 그 순결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빨리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벗으로 두지 말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서 음란과 음행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피하십시오. 이 시대의 모든 축제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일들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여기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듯이 음행의 무서운 전염병을 여러분이 안다면 부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사는 집, 어디든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성적인 욕은 매우 강력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모두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버립니다. 남녀노소 성직자 성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다 빨아들인단 말입니다. 무조건.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지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속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속히.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대안으로 뭘 얘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저 세상의 친구들 말고 세상의 난잡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누구의 지체들이잖아요. 함께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서 네가 추구해야 될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주제들을 쫓아가라. 함께 서로 붙들어주면서 대안으로 말씀하고 음욕을 피하는 대안이란 말입니다. 음행의 유혹을 피하는 길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의 무리들과 반대의 장소에서 그래서 거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자주 만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대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지체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남자들입니까? 피해야 할 장소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외면하지 못할 때 결국 어처구니 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 대가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에서 10절. 네가 너의 존귀함을 다른 자들에게 그리고 너의 연수들을 잔인한 자에게 두지 않도록 타인들이 너의 힘을 만족하고 너의 수고들이 외인의 집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지엄한 심판의 결과가 분명하게 경고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는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 일평생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유행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음행에 지은 죄로 인해서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도 죄의 흔적은 남아서 내가 그런 음행을, 음란한 삶을, 간음을 저질렀던 자이다. 평생 이거 안고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스스로의 그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 존영이 사라져버린다. 아름다운 청년이 뭇 여성과 뭇 남성과 수없이 잠자리를 가지는 음란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명예는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거예요. 짓밟혀진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연예인이 되고 뭐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명예는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겁니다.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존귀함은 그의 존영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은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잔포자는 무자비하게 고통을 가하는 잔인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 음행을 하게 되면 잔포자에게 내 생명이 짧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잔포자가 될까요? 어떤 청년이 유부녀와 간통을 합니다. 그 남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뭐 청년이 아니라도 유부녀와 간통을 한 남자, 그녀의 남편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살려두겠어요?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복수심에. 다른 의미라면 그 음행의 결과는 하나님이 잔인한 복수로 그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라면 음행을 즐겨 행하는 자 그의 생명이 급격히 단축될 거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음행의 결과라는 것이죠. 10절에는 이제 재산상의 손해가 또 음행의 징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결과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네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얻은 재산, 그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된다. 탕진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그 재산을 어디에 써요? 향락과 음행에다가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음행의 이유로 만약에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대부분 위자료로 다 줘야 돼요. 이런 일뿐 아니라 음행의 죄를 지은 자의 모든 재산과 재물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다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음행에 빠져서 명예도 재산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잠언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행을 왜 이처럼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교회를 훼파하는 이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음행을 저지르고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하게 될 때 결국 가정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까지도 모든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행이 벌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음행을 이처럼 엄히 다스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비롯한 모든 음행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영적인 타락과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히 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교회를 파괴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음행에서부터 자기 영혼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음행의 문제를 간과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면 누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저 세상에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음란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바울이 엄히 얘기한 게 뭡니까? 교인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용납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쫓아라. 교회 안에 두지 마라. 내쫓아라. 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그런 자들을 용납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만약에 교인이 교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교인이 음행을 저지른다?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그것을 덮어줘야 되겠지만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출교시켜야 되는 도려내버려야 되는 교회 밖으로. 음행하는 자가 받는 벌은 자신이 저지른 그 어리석은 일 때문에 평생 뭘 해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몸과 너의 육체가 소진되었을 때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한다.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했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멸시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선생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회중과 모임의 가운데서 거의 모든 재난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에 빠져서 타락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 첫째, 명예를 잃고, 두 번째, 재산을 잃고, 마침내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몸이 점점 노쇠해질 때, 쇠약해질 때, 그렇게 음행으로 자기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과 깊은 후회의 내용은 내가 어찌해서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멸시했느냐에 대한 회한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분들을 우리 옆에 두십니다. 우리 옆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과 교정을 받도록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지도하는 부모님들, 믿음 위에 신앙의 선배이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지도를 받는 우리의 선생님이고,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신 목사와 장로님들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지나가면서 진리를 통한 훈계와 꾸지람은 우리의 영적인 파탄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의 목소리를,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빨리 자기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나를 가르치는 분의 그 훈계와 책망을 내가 왜 그때 가슴에 새겨 듣지 않았을까? 응? 왜 내 부모가 그토록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됐을까?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찍을 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고마운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재앙입니다. 선생의 목소리를, 나를 가르치는 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에서 뛰쳐나가는 거지, 기어이. 응? 맨날 그 죄 얘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이놈의 집구석 부모 안 보면 그만이고 저런 목사, 뭐 저런 설교, 저런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다. 뛰쳐나가는 거죠, 탕자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그러므로 달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은 언제나 따가운 진리의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들으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돼.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이제 믿음의 부모님들은 꺾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스승들은, 목사와 장로들은 이 고집들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갑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냐? 기어이 네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응? 언제나 죄악을 향해서 음행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참된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을 교정받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후회 속에서 음녀에게 빠져서 음행으로 인해서 인생을 탕진한 자는 어떤 결과까지 가는, 결국 모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 재판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재판의 자리에서 결국 그 사람이 행한 그 죄악된 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공적으로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저지른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이 결국 저렇게 됐군, 응?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지 멋대로 하더니, 저렇게 음행을 일삼는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더니 결국 저 인생이 저렇게 되고야 말았군.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음행의 덫에 걸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유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성의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서 결국 깊은 죄악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별 수가 없어요. 이 유혹에 걸려들면. 음행과 음란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합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차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로 신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곡하게 외치는 목사의 말을 오늘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음행의 길로, 음녀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로 행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매력에 넘어가지 말고 참된 진리를 알고 그 교훈을 묵상하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단언하건대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이 음란한 시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갈 겁니다. 부디 지혜와 명철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그리고 젊음의 모든 선택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 결정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 없이 인생의 날들을 지나가는, 특별히 유혹 많은 젊음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채워나가는 자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모든 경고와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앞길을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을,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간섭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밤에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